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 양육의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한 방법은 겁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 길에도 여러분이 겁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불순종할 때 겁을 주는 것은 배로 쉽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왜 숙제를 하지 않았니? 당장 하지 않으면 저녁을 못 먹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겁을 줍니다. 이 방법은 때로는 효과적입니다. 자녀는 무섭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순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과 희생, 인내하는 것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가 여전히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있지만 두려움과 존경심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바로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십니다. 율법에 순종하라, 안 그러기만 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교회 안에서 성장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룹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그만두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일부는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도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저 다른 예배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유대교의 하나님과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비의 하나님은 여전히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화를 내시는 죄는 바로 불신앙의 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 언약이 새 언약보다 더 좋다는 것이고 둘째로 새 언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로 옛 언약은 새 언약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열등한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에서 떠났습니다. 왜 이것이 열등합니까? 성전은 거대한 건물을 가졌습니다. 연기, 불, 나팔, 노래하는 자들, 겉옷, 그리고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었고 분향소에는 금으로 된 제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단한 것은 구름기둥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모습 자체로 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서는 저자는 신의 산을 묘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서 옛 언약을 세우신 곳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8,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셨으니 아멘. 저자는 신의 산이 어떤 산이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안개, 불, 천국에서부터 들려오는 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는 그 불이 그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러서 있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도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금식하고 거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이나 동물이 그 산에 닿으면 그들은 돌을 맞거나 화살을 맞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만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들은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연기와 불과 번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그들 대신 올라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느꼈습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조차도 겁을 먹었습니까? 겁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험한 산이었습니다. 그 모습조차 매우 두려워 보였습니다. 시내산은 그것이 요구하는 것조차도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20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명령이 내려진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일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목소리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생각해 보신다면 바로 모세의 율법에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하는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248개는 긍정형 율법이며 365개는 부정형 율법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불순종하는 결과는 산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와 같았습니다. 네가 순종한다면 살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로 치는 것, 태우는 것, 살인하는 것에는 특정한 지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거역한다면 돌을 맞게 됩니다. 옛 언약에는 구속을 위한 희생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하나의 제물을 위해 동물의 모든 부분이 태워져야 했고 또 다른 제물을 위해서 기름과 내장만이 태워져야 했으며 다른 번제를 위해서는 동물이 진영 밖에서 태워져야 했습니다. 이 방식은 매우 복잡했으며 정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희생제물은 죄를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사장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름 염기 뒤에서 천막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희생제물의 피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라도 잘못한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론의 제일 나이가 많았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는 죽음으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하였고 바로 죽었습니다. 옛 언약은 그 모습과 이것의 요구사항에서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저자는 왜 여러분은 이러한 방식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의 산은 여러분의 산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일부가 아니라면 왜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저 더 좋은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신의 산 대신 우리는 시온에 왔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바알을 담그고 시온의 손을 대고 올라갔습니다. 신의 산과 옛 언약이 위협적일 때 시온과 새 언약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시온산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시온과 시나산에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이 위험한 곳이라면 시온산은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풀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백성들이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의 산의 불과 연기와의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람들을 밖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의 산이 이렇게 밖에 머무른다고 말한다면 시온은 들어오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때문에 이 시온산은 우리를 환영하는 산입니다. 시온에는 기쁨의 공동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환영합니다.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습니다. 신의 산에도 천사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영하는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시편 68편을 말씀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싸우는 천사들은 병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불과 연기와 큰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싸우는 천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시온에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온에는 어떤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까? 기쁨의 천사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시온에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시온산은 바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인들의 영들이 온전함을 입은 곳입니다. 시내산에 간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다면 그곳에서 돌에 맞았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이러한 제물들이 속죄제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도 이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했던 이러한 속죄제들은 다 의도하지 않은 죄들, 우발적으로 지은 죄들을 사하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의도한 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모두는 이곳에 우리가 의도한 죄들을 짓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속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쓸모없는 성전의 희생제물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예수님의 희생은 아벨에 드린 동물의 희생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교회 안에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까?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형제 자매를 갖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말입니다. 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전에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의무는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요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더 많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더욱 경외합니다. 바로 우리는 더욱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만약에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정죄받는다면 하나님은 산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했을 때 하나님은 하사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세워졌고 하사엘이 한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8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들은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땅에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듣고 그분이 하신 모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들을 알고 또 그것을 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의 벌은 매우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의 그 벌은 더 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을 작은 것들도 좀 견디지 못하지만 이것은 출애굽기의 전염병보다 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계시록의 일곱 대접 심판을 비교한다면 이것은 출애굽기의 전염병보다 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천사가 오면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분을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대로 해도 되도록 놔두시는 단순한 사랑의 아버지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신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참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부모님들,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려진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면 절대로 그분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과 사랑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발생한 것들이 무서운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더욱 무서울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불음에서 일주일 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의 충격 이후에 그 충격이 퍼스까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땅 흔들립니다. 시내산에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산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모두가 흔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흔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비하면 시내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온산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시내산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시온산은 환영하는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2002년 12월 5일, 17년 전에 시드니 주변에 폭풍처럼 번지는 불이 맹렬히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발생한 것 중에 최악의 산불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60개의 산불과 싸워야 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고온과 낮은 습도로 인해서 불길은 도로 강들을 뛰어넘으며 대피, 휴교, 도로 폐쇄, 전력 차단, 가축 죽음 등을 야기했습니다. 불길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많은 집들이 불탔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 희망, 꿈, 안전과 같은 것들을 잃었고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소방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불은 더 이상 태울 게 없거나 비가 오는 경우가 아니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끔찍한 화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도 다가올 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가오는 이러한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태울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까? 누가복음 14장에서 왕이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사람은 저는 밭을 사서 나가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소 10마리를 샀습니다. 그것들을 확인하러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는 사람들은 많은 변명들이 있습니다. 토너먼트를 가야 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집에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상대합니까? 바로 그들에게 겁을 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단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두려움과 경외감이 아닌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진실로 이것을 진실로 믿는 우리에게서 이 왕국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일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일 때 그분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감사하는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와 함께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슬픔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거대한 사랑이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시온으로 행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의 왕의 자녀들입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찬양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하늘의 왕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우리의 기쁨을 널리 노래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